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절에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섬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각종 병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에 대해서는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는 사실 문제가 달라집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듣는 자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걸리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 스스로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들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고 하였어요. 그 이유가 또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하시는 바가 그 구절을 통해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동일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이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며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완악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함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는데 시편 81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완악함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도 있었겠지만은 마음의 완악함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삼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서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힘들게 섬유교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는데 이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더 이상 목사님 힘들게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목사가 아닌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들어도 들어도 이렇게 내가 바뀌질 않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준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음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오래 다녀도 성숙하지 못하고 결실이 없다면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한 마음 밭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음 밭을 얘기하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합니다. 이것을 12절에서 해석하고 있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죠. 공중의 새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탄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사상들이 말씀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밭에 그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성적으로 이해되기를 원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내가 믿지 저걸 어떻게 믿어 막 이런 생각이 더 앞서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어떤 그 지식, 뭐 세상의 가치관으로 마음의 자리를 꽉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씨앗이 마음밭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지,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탄의 전략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세상적인 것들로, 그러한 사상들로, 경험과 생각들로 가득 차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의 고백인데요. 이 번연은 뭐 교회는 다녔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느 날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하였는데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는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 가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놀란 다음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는 맹인으로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에 출석하였는데 충격받고는 이제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존 번연이 수세기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말씀을 늘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서 마음밭에 떨어지면서 깨닫게 되고 결실을 맺느냐, 그게 아니다. 말씀 들을 때도 지금도 잡생각으로 뭐 그냥 사탄이 지금 그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고 방해하고 의심이 생기게 하고 믿어지지 않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지금 그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그 마음이 빼앗기면은 지금 사탄이 지금 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구나, 길가와 같은 나의 마음밭이구나 우리가 자각하면서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앉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사탄이 나의 방에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부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또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들어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와 같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13절에서 해석을 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것도 잠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련 닥치면은 금세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완전히 주님을 떠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래 맞아 그렇게 기쁨으로 받지만은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견뎌낼 뿌리가 너무 얕든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처럼 뿌리가 없는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의 진리 때문인가 아니면 축복을 받기 위함인가?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이처럼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 나오다가 뭐 문제가 있어서 남편의 사업이 형통하면 좋겠는데 한 달 나와보다가 뭐 별 뭐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더라. 무당하다가 다 그러니까 집어치우고 이렇게 또 교회 나왔지만은 뭐 별 뭐 뾰족한 수가 없네. 그리고는 또 떠나가 버리더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다 쉽게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 사상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용주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용주의는요 진리냐 아니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복,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게를 하는 분들, 뭐,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작은 교회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해보니까 그걸 절실히 많이 경험해보는데, 큰 교회를 갑니다. 큰 교회 가야 성도들이 많으니까, 뭐, 사업이 좀 도움이 되고, 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큰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쉽게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교회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려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올 때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모든 복과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잠시 잠깐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섭섭함이 오고 시험이 들어도 믿음의 뿌리를 복음의 진리를 나여 깊이 내리면 끄떡도 없게 되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알아야 할 것이 가시떨기 속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합니다. 이것을 14절에서 해석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뭡니까?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자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뭐 숨이 막혀가지고 질식할 정도로 괴롭히는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가시가 우리의 기운을 막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시떨기 속과 같은 마음밭의 적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 향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나만 좀 잘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하나님과 대등하게 섬기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돈을, 재물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죠. 세상에서 출세를 해야 되죠. 정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가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누구를 위하여 더 귀하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의 관심은 오직 물질에 재물을 쌓아두는 데만 있고 나만 위한 삶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한 사람의 집을 세무청 직원이 집을 찾아가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 집안을 막 뒤져요.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금 탈세하고 돈 없다 하면서 뒤져보니까 돈밖에 없어요. 집에 돈이 뭐 막 쏟아져 나오고 돈만 나옵니까? 뭐 금괴도 있고 온갖 사치품들로 가득하고 집도 보니까 한두 채가 아니라, 탈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세금을 안 내고 그렇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한 사람의 나이가 94세였습니다. 94세라는 나이에 그런 욕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94세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물려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는 것을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종교가 무엇일까 그것을 파헤치지 않아서 좀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교회에 나가고 막 안수집사 장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예수 잘못 믿는 것이죠. 가시 떨기 속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들어도 그게 들어오지 않죠.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죠. 늘 염려와 욕심으로 인하여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러한 가시 떨기 속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관심과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가시 떨기 속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사업하고 돈을 버는 목적은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한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밭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5절에서 해석하고 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듣는 동기가 이 말씀이 지식으로 쌓아두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공부가 왜 이렇게 힘드냐? 지식으로 쌓아두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든 어떤 성경에 좀 난해한 것들, 성경책들이 있는데 공부하다가 힘들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 자꾸 지식으로 쌓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있지 않고 지식으로 쌓아두려고 할 때 힘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동기는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농부를 보면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을에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자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로 인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로 인하여 우리는 결실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마음의 완악함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어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결실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